주님의 강한 그 오른팔로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 곳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저희가 같이 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 참 오류가 없으시고 또 결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영혼이 정착되었다고 말씀하신, 고정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저희를 가르치시기 원하고 저희를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2012년 마지막 이제 주의 첫날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한해 동안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또 무사하게 또 지켜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가 참 새로운 교회를 또 이렇게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참 느끼시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을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그 한마디 단어는 아우성 이렇게 저는 좀 정의를 했습니다. 2012년 아우성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 2012년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2년은 유난히 지구가 이제 끝장이다, 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화, 심지어 영화조차도 지금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거로 이제 많이 떠돌았던 것이 이제 고대 마야의 그 달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대 마야라는 국가에서 이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달력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그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끝이 난다. 그 이후에는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이날이 지구의 종말일이다. 이렇게 세간에서 이제 많이 떠들었습니다. 정작 그 마야의 그 후손들은 이것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돈벌이에 이용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이 말을 이제 믿으면서 그래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또 희한하게도 또 이게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이 날이 또 이제 중국의 고서인 그 주역이라고 하는 책,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날짜가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뭐 이래서 또 이게 이제 사람들이 12월 21일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웹봇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컴퓨터에서 그 인터넷에 있는 그 모든 단어들 또 문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일종의 그 컴퓨터 언어 엔진인데 이것을 이제 사용해서도 보니까 12월 21일이라는 날이 좀 특별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12월 21일이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이 이제 역전되는 그러한 해다. 뭐 그래서 이제 남극과 북극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또뭐 행성이 충돌한다. 그래서 뭐그어이 소행성이 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참, 올해 또좀 희한한 일로는 그 꿀벌들이 자꾸 실종이 된다. 그것이 좀 심각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꿀벌은, 이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세상에서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이제 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꿀벌이라는 것이, 이제 그 꿀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꽃들에 이렇게 그 이제 꽃들에 이렇게 꽃들 사이를 움직일 때 꽃들이 이렇게 이제 수분을 하게 되잖아요. 수분. 그러니까는 그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이제 접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꿀벌이 대부분 한다는 거죠. 근데 꿀벌이 없어지면 그걸 못하니까, 그럼 이제 식물들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어쨌든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실제로 심각하다 그래요. 꿀벌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왜 없어지는지를 뭐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그런 어떤 해결책을 지금 못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양봉 하시는 분들이, 벌들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또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끝이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참 오랫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백두산이 이제 폭발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뉴스가 한참. 실제로 백두산이 조만간 폭발할 것 같다는 그런 연구가 지금 많이 있죠. 참이 2012년이 지구 종말 그래 해다 이래서 많이 떠들썩했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에 지금 이 세계의 그 어떤 정권 교체가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또 중국이 또 시진핑으로 올해 정권이 교체가 됐고 또 일본이 그 아베로 교체가 됐고 또 프랑스도 올랑드 또 러시아는 푸틴 또 한국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대선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됐지만 그래서 2012년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큰 지각 변동이 있었고 또 이제 2010년 이후에 이 소위 이제 그 재스민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그 중동 국가들에 있던 그 이제 독재 정권이 계속 무너져 왔죠. 그래서 2012년에도 이제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예멘 뭐 이런 국가들의 지금 독재 정권들이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아시아에서도 자꾸 전쟁의 위험이 고조가 되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영유권 분쟁이 지금 센카쿠 열도라는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이 남중국해에서는 또 중국하고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해서 지금 영토 분쟁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침체에 늪에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유럽연합에서도 그리스나 스페인 등 이런 국가들이 지금 재정 위기에 닥쳤다고 하고, 미국도 무슨 재정 절벽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렇습니다. 기후는 어땠습니까? 뭐 전 세계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만 봐도, 2012년 초에 그 한파가 닥쳤는데, 이게 65년 만에 한파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영하 17.1도까지 서울이 내려갔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18년 만에 폭염이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6.7도까지 서울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도 이례적으로 4개나 지나갔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문에 테이프와 신문지를 붙이는 새로운 풍속도가 일어났습니다. 2012년이 이런 해예요. 그리고 또 올 겨울은 지금 12월 한 달간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10하루, 11일이다. 그래서 이게 56년 만에 한파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상 기온의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뭐 그래서 이 우리가 배출해내는 산업화로 인해서 배출해내는 그 CO2 이산화탄소 가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보니까는 러시아인가요? 어떤 과학자는 주장하기를 그거는 전혀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양의 그 이제 바다죠. 바다의 표면에 농축되어 있는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뭐 공기 중에 것보다 6, 70배인가가 더 많은데, 그것이 태양 온도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기화하면서 마치 샴페인의 거품처럼 기화하면서 그것이 이산화탄소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이런 이상기온의 이상기후의 원인을 이제 음모론과 이제 맞물려서 그 하프라고 하는 HARRP라는 이제 하프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뭐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개발해온 어떤 전쟁 무기의 이제 일종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후를 통제한다. 상당히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상당히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대단히 또 이게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대단히 일리가 있는 그런 또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국의 공영 방송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인위적인 그 조작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지진이 됐든 또 태풍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생시킨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그 혼란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건 간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끝을 향한 질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인류가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인류가 겪게 될 이 엄청난 이 대혼란을 이미 오래전에, 지구가 평안할 때부터 오래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일은 소위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테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도달하기 전에, 그 시기가 가까워올수록 보다 많은 징조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우리가 주행할 때, 인적이 드문 곳을 고속도로를 갈 때에는 별로 사람의 마을다운 그러한 어떤 흔적들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이렇게 가까이에 차가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 사는 흔적들이 이제 표지판이 됐든 광고판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환란이 가까워올수록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것이 가까웠다는 어떤 사인들, 징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제자들이 이제 세상 끝의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때, 그때 어떤 표적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4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 속는 문제를 일단 언급을 하십니다. 속는다. 사람들이 많이 속을 거다. 뭐 때문에 속냐 봤더니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아,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속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무신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신론자들 중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과학 시대가 점점 더 될수록 종교는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시대에 대단히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3장에 보면은 이제 환란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면에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1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며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게 지금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지금 국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자세히 볼 시간은 없고요. 4절에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속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지금 하나하나 보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고자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환란기 때 용을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을 경배한다. 지금 이 용, 용과 지금 이제 이 용이 지금 성경에 똑같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옛 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용을 경배합니다. 사탄을 경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환란은 참된 교회는 다 휴거된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터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조만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이 우리가 하늘로 다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면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예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말 진공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패닉 상태가 되었다가 갑자기 대단히 종교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그전 세계적인 그러한 참 불가사의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훨씬 더 종교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그 교회를 아마도 거짓 교회, 마귀가 접수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 단일 종교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종교가 하나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종교는 늘 싸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세대가 되면서 종교가 하나가 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19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1948년에 이제 발족하면서 교파 간의 경계를 다 허물면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카톨릭을 포함하는 기독교계 내에 어떤 교회 일치 연합 운동이 대단히 많이 진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 내에서는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교파 간에 일치를 하려고 하고, 또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 예를 들어서 뭐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뭐 이슬람교든지 뭐 무슨 우리나라의 뭐 단군을 섬기든 종교든지 모든 관계없이 이러한 모든 세계에 있는 종교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또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또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에 지금 세계의 모토가 있죠.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질서 이렇게 지금 그것들을 목표로 지금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우리가 볼수 있는 이 현상, 징조들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속임수가 횡행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는 거대한 하나의 거짓 교회, 슈퍼 철치, 거짓 교회가 거대한 하나의 교회가 등장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된다. 여러분, 20세기에 와서 세계 전쟁, 제1차 전쟁, 39년부터 45년까지인가요? 1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2차, 그 이후에 한 30년 후에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쟁들이 20세기에 일어나는데, 이때 죽은 인구가, 사람의 수가, 그 이전에 다른 모든 전쟁으로 죽은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근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오셨을 때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근, 가뭄,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제라는 것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마침내 이 세계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정상적인 그러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전체를 이제 접수하게 될 것인데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예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도 이제 대환란의 시작을 다루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니까 그 네 마리의 말탄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각각의 말탄자가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검은 말이 나갈 때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6장의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나갑니다.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가요. 그러면서 그 위에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그 위에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저울이 지금 뭘 하나 봤더니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매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일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저울로 지금 곡식을 대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곡물값이 치솟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 데나리온 이것은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뭐 우리로 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칠 때 그렇게 받아서 밀 한 대를 산다 이런 것입니다. 밀 한 대.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는 분량 정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보리석대다. 그러니까 좀 조금 짐승의 사료로나 사용됐던 그 보리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한 세 대 정도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간신히 먹고 조금 절약하면 자기 가족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맬 때 자기 가족을 하루 부양할 수 있는 정도를 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체제로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금 경제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레닌 아시죠? 레닌 혁명, 공산당 그 혁명을 그 주도하는 그 레닌,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립되어 있는 사회 질서를 전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회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이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럼 사회 전체가 완전히 무질서에 빠지게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진입할수록 세계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역병이 있습니다. 역병. 사실 이 1940년대에 페니실린이 이제 발견이 된 이후로 이제 항생제의 덕분으로 인류가 엄청나게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질병이 다 이것이 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홍역이니 뭐 천연두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1950년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전염병이 에이즈를 포함해서 28종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은 결코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날은 이 교통의 발달과 인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되기가 훨씬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패스트가 발명했을 때 그 유럽에서 발명한 그 패스트가 뭐 동양 쪽으로도 넘어오고 이런 일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행기며 선박이며 뭐 기차며 해서 사람들의 이 이동이 너무 잦고 또 수월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한 달 내에 다른 국가 전 세계로 다 퍼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스라는 것으로 인해서 놀랐었죠. 그러나 마지막 세대로 우리가 더욱더 갈수록 더 희한한 병들, 더 엄청난 전염병들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초자연적인 재해가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대환란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18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즙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더라. 대환란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그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도시가 막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섬들이 다 가라앉아서 없어지고 그렇죠? 산들이 통째로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재앙들이 있게 되면서 우박도 뭐 야구공만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다. 이게 크기로서는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엄청나게 큰 그런 우박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볼링공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겠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이 지진이라는 건 지구 역사상 늘 있어 왔지 않냐, 그런데 왜 최근의 지진만 가지고 호들갑이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9세기경에 거대한 지진은 단 한 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11세기에는 2회, 13세기에는 3회, 16세기에는 2회. 그러니까 지금 중세시대 때 이런 때에는 큰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17세기에도 2회 이렇게밖에 발생 안 했어요. 그런데 18세기에 와서 5회, 19세기에 와서 9회의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20세기에 와서는 1991년 그 현재까지의 통계상 60개 이상의 대형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늘 있어 왔던 지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진이 지금 거대한 지진, 대형, 초대형 지진들이 점점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의 그 표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을 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러분, 지식이 증가한다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1400년대 중반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 인쇄를 보편화시키기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책 한 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기록하는데, 간단한 책 한 권을 기록하는데 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이 정보라는 것은 일부 사람, 극히 특권계층 일부 사람들만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인해서 책을 손쉽게 찍어내는 그러한 세대가 되니까 일주일 만에 500권이 인쇄가 되는 그러한 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쇄술의 발달 덕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특별히 성경을 쉽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루터나 칼빈의 그러한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식이 증가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개발되면서 인간의 이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인텔 회사에서 그 개발한 그 IC 집적 회로라는 것이 트랜지스터 100만 개를 하나의 작은 칩 안에 넣는 그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이 1초에 1억 번의 연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IBM이 공동 개발한 그 군사용 슈퍼컴퓨터가 이제 있는데, 이제 로드러너라는 컴퓨터인데, 이게 1초에 1000조번의 연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만에 컴퓨터 기술이 천만 배 빨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이 지구상에 계시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도달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100년 전, 겨우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편지 한 장 보내는데 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지식이 약간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한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구절들을 기록할 때 인간이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였겠습니까? 그건 아마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달려가는 거 빼고 가장 빨리 어쨌든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건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세상에서 제일 빠른 그런 운송수단인 그러한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중국 대륙을 정복했어도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복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 땅을 한번 침략했다고 해서 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편지 한 장 보내는데 지금 여기서 저쪽까지 편지 한 장 보내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전 세계 국가를 한 사람이 통치하게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러한 시대에 지금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냐면 한국을 포함해서 6개 나라가 공동 개발을 한 제트 엔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 개발한 건데 마하 7로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마하 7로 날아가면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 서울에서 LA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린답니다. 우리가 지금 한몇 시간 걸리나요? 한 대여섯 시간도 걸리고 뭐 그러나요? 근데 지금 1시간 만에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아마 제가 접한 소식 중에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진공 캡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까지 터널을 이렇게 마치 빨대처럼 이렇게 터널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LA다 터널을 쭉 그렇게 이제 터널 아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이렇게 있는 그 빨대처럼 된그 관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캡슐을 넣어서 사람을 쏘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6시간 안에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이 이제 국경선이 다 허물어지면서 하나의 그러한 세계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될 텐데요. 오늘날은 이미 1987년에 뉴스위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의 세계는 한 국가가 자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큰 화두는 새 세계 질서입니다. 새 세계 질서.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의 그 경제 질서를 지금 다시 짜고 있는데 이 다국적 기업,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이게 다국적 기업이죠.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또 무슨 은행들도 또뭐 보험 이런 것들 중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죠. 또 자동차 중에서는 뭐 GM 같은 거다 다국적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어떤 다국적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어지간한 작은 나라의 연간 국민소득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수립이 돼야 지금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는 세계가 오는데 이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려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 계속해서 총기를 규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가지고 있는 총을 국가에서 그냥 빼앗으려고 하면 총을 다 내주겠습니까? 아니죠. 명분을 만들어야죠. 그 명분이 뭡니까? 총기 사고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총기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십 명이 막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총기 규제에 좋은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공항 보안 검사가 강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테러 가능 분자를 색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항마다 이러한 보안 검사를 대단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생활 침해 논란 이런 것도 아랑곳 없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때에 이마나 그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상품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위해서, 그 통제 시스템을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 정보를 뭐 이식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증은 다 디지털화되고, 그렇죠? 예, 신용카드 이런 거 없어지면서 다 신체 일부에다가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상품 매매를 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짐승의 편이야, 이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가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범죄 예방에 좋다, 얼마나 좋은 명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려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성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성전은 이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단 한 곳 예루살렘에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지금 회교 사원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한 이래로 참 학수고대하는 바는 그 성전 다시 회복해서 짐승제사 다시 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그 사람들의 지금 가장 큰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AD 70년 이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그 성전, 그것을 지금 복원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걸 지을 때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방 짓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여러분들이 관심만 갖는다면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의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민족, 국가 자체가 없어지면서 참 1800년 이상을 그렇게 국가가 없이 그렇게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떠돌 때 그 어떤 사람도 성경대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적으로 회복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했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중요한 나라로, 지금 이 미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태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된 것을 저희가 보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12년 지구가 끝장난다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그 2012년의 마지막 주의 첫날을 저희가 맞으면서 2012년을 조금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사회현상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2013년이 됩니다. 저는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을 성경대로 믿을 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3년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2013년은 이러할 것입니다. 2012년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우시죠? 사람들은 참 새해에는 좀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2013년은 2012년보다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급속하게 나빠질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거대한 흐름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자기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2013년에는 기독교의 배교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교파 간의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불교, 천주교, 힌두교 뭐 해서 함께 단일 종교를 구성하려는 그러한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다. 아무 길로나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키우는 이 아이들이 만화 영화에서 마법과 마술을 더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용을 미화하는 그러한 만화 영화가 더욱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마귀가 자기를 직접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경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용은 나쁜 게 아니야. 마술은 나쁜 게 아니야. 마법은 나쁜 게 아니야. 하면서 아이들, 아직 모든 것이 형성되지 않은 그 아이들부터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면서 만화 영화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아기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뽀로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용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대상으로 나옵니다. 점점 심해질 거예요. TV와 영화는 더욱 선정적이고 폭력적이 될 것입니다. 매스컴과 또 포털은 사람들을 더욱더 집단 최면에 빠지기 쉬운 상태로 길들여 갈 것입니다. 2014년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전쟁의 소식은 더욱더 자주 들려올 것입니다. 또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토 분쟁 소식도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금융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유럽의 그옛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그 국가들이, 이게 지금 EU죠. 유럽연합. EU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그 진통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뭐 위태위태한 척 하면서 어쨌든 하나가 되는 작업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전 세계적 전염병 소식이 더욱 잦아질 것입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포함하는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국가들도 고대 로마 제국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를 잘 보시면 지중해 열한 국가들에서 이탈리아를 포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지금 뭐 영국이니 독일이니 하는 그런 국가들 외에도 그 아래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그 윗부분이 포함되는 것을 여러분이 지도상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곳들에 지금 독재 정권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단일 국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4년, 13년 허리케인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초강력 태풍의 횟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초강력 지진도 더 잦아질 것입니다. 이상기온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더 추운 겨울, 더 더운 여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 심한 홍수, 더 심각한 가뭄. 그런 와중에서도 지식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더욱 자세히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SNS, 소셜 네트워크라 그러죠?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지금은 이런 거지만 앞으로 어떤 것이 더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술을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보다 더 빨리 지구 반대편의 소식들을 우리가 더 빨리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져야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쉽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빠른 자동차, 더욱 빠른 자기 부상열차, 더욱 빠른 초음속 제트 여객기의 개발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총기 규제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총기 사고는 더욱 잦아질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감시 명분 제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테러 사건은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하는 골목골목의 감시 카메라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더욱더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통제하기 쉬운 상태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반항적이 되어갈 것입니다. 어른들 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인내하기보다는 순간을 즐기고 새로운 재밋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풍조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믿기로 이것이 2013년 우리가 맞을 한 해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2013년을 맞을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3년을 새롭게 맞으면서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흐리멍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 몇 구절만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정말 가깝게 다가오는 2013년 맑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하고 흥청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잠자지 말고 깨워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갑작스럽게 파멸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2년 참으로 지구가 두 쪽이 날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수선을 떨고 성경과 관계없이 그들이 추측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오늘 당장 이 순간에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사람 중에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올해보다 더욱더 참 심각하게 나빠질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준비를 하는 그러한 2012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